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 이런 좀 읽기 불편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이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포르네이아,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울은 5장,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이 음행의 문제를, 포르네이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성적인 관계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필수적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결혼 안이나 결혼 밖이나 상관없이.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인데, 남자인데 자기의 계모와 함께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회에서 적절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통환히 여기고 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십니까? 요즘 세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말하든지 다른 적절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는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풍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매우 물질적으로 상업화되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풍족하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화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 그러한 용어와 동일하게 쓰여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런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여러 번 들려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바르게 다루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로 다루라고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죄악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드러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음행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계모와 계속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에 대한 기소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은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안에 있던 이 한 성도는 이방인들조차 행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평판이 간증이 증거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부도덕을 합리화하거나 축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도덕한 일이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죄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합리화하고 축소하고 나중에는 자랑하고 오만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리몰스가 있습니까?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리몰스가 없어요.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했고 부모가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를 축소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처리하지 않게 되죠.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악덕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미움을 받기 위해서는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 자주 본 그녀의 얼굴은 친숙하다. 우리는 먼저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동정하고 그 다음에는 포용한다. 이게 죄, 악에 대한 우리들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따른 패턴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감정과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통념에 의해서 합리화를 시켰고 오만을 따랐어요. 그래서 명백한 죄를 무시하고 오히려 심지어 정당화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분별력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경건한 분별력은 언제 생깁니까? 합당한 경건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은 하이 스탠다드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없을 때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함을 입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인 이런 가치 기준이 매우 어땠어요? 느슨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통하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통하니 여기지 않느냐. 이 펜테오라고 하는 이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리몰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것. 지금 사이코패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뭘로? 사이코패스로. 죄에 대한 슬픔이 없는 거야. 왜?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죄가 편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 그런데 이게 일상인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한 이 남녀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고함으로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공동체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무시하고 또한 간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는 이 구속사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통안이 여기지 않는 그렇게 그런 기준 하에 그런 스탠다드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징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징계의 방법은 왜 하냐면, 그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신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판단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죄 지은 자를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러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고 뒤에서 말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예수님의 피가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든 것 아니냐?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정화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람을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교회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몸을 죽이실 것이고 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살아야 돼. 교회 공동체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음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척, 나는 깨끗한 그런 척 하면 얼굴로 나를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는 이제 깨끗한 자요, 거룩한 자다, 순전한 자다,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을 범하고도 회개치 않고 괜찮다고 하고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거나 또한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지었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정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염되고 확대되어져요. 여러분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적은 누룩이지만 빵에 들어가면 점점 부풀어지고 커져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괴성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파괴합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요. 죄의 특성이 파괴성. 또한 죄는 또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확대돼요.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가져와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은 악영향이 가져와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의 결과는 겉으로 볼 때 별로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재앙을 가져온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감염시키고 증가시키고 퍼뜨리고 파괴하는 특성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누룩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이 정리되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더러움과 음행과 호색을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의 일을 인하여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어요? 애통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에 징계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교제하지 말라 말했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왜?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에요.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그러한 범죄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풍조, 그 난무했던 그런 부도덕,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 가치가 생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고 술 취하고 탐욕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술 먹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해야죠. 그래서 전도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돌이키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사귀어야 돼. 술 친구들 사귀어야 돼. 근데 술 친구 사귀고 술 먹고 술고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술고래를 데려와서 뭐를 해? 술을 끊게 하고 음행하는 자를 데려다가 거룩하게 살게 하고 탐욕하는 자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징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회개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파괴성, 전염성, 망가뜨리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리고 또한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으로 그 스탠다드를 낮추고 합리화시킴으로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깨끗게 씻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회복시켜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암을 갖고 있는데 수술해야죠. 계속 퍼져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암의 세포에, 퍼져나간 세포에 죽게 되는데 그게 죄예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선 저의 그 기준이 저의 그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가치를 갖겠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잡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가 수많은 매스컴과 신문의 그런 스토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가치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세상 말고 어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걱정하시라니까요. 뭐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걱정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 앞에서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출교당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의 죄를 미니마이즈하고 또한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오만하고 괜찮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이런 추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거룩함 입혀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주셔서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별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자백할 일이 있다면 자백하세요. 결심할 거 있다면 결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주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죄의 짐보다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와 체면 차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새롭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씻음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이것이 제게 필요하여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하고 병들고 넘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씻어주고 너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해 주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